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넘는 비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건강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CBS와 유고부의 공동 설문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 인지 건강을 가진 것으로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72%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전역의 유권자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 기간은 지난달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의 첫 번째 텔레비전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얼버무리는 등 인지력 논란을 일으킨 직후입니다. 앞서 지난달 9일 공개된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인지 건강이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응답이 65%였는데 토론 이후에 7%포인트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관해 CBS 방송은 미국 유권자들은 1차 TV토론 이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지만 이제 그러한 의심이 더욱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절반가량이 후보 교체를 요구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등록 유권자의 46%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월 조사에서 나타난 36%에서 10%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공화당 유권자 등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 중에는 72%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1차 토론에서 누가 진실을 말했냐는 물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목한 응답이 40%를 기록해서 32%에 머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지난주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 모임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CNN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30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모임 참석자들이 TV 토론 결과에 실망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4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캠프 데이비드 일정은 자녀, 손주들과의 사진 촬영 등을 위해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토론에서 패한 것으로 평가받은 이후 지지층을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거취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부인 질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포기 여부를 결단하는 사실상의 최종 결정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관해 워싱턴포스트는 질 여사가 남편의 토론 참패 이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듯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은 질 여사가 토론 참패 당시에 바이든의 건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를 어린애처럼 달래가면서 선거 완주를 격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씨도 포기 압박에 굴복하지 말 것을 아버지에게 촉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이를 새로운 주력 대형 로켓을 통해 첨단 관측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는 이날 규슈 남부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지구 관측 위성인 다이치 4호를 H-33호기 로켓을 실어 발사했다고 밝히고 발사 16분 후에 예정대로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이치 4호는 첨단 관측 위성으로 주로 화산이나 지진 활동을 비롯한 재난 대응과 지도 제작, 데이터 수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이치 4호는 일본 방위성이 개발한 적외선 센서를 통해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 활동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30일 실시된 프랑스 총선의 1차 투표에서 극우 정파인 국민연합 RN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RN은 33.1%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고 좌파연합인 신민중정선이 28%로 2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 연합이 득표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1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미국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주요 국가들이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을 노출했던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북한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9에서 23도, 최고기온은 19에서 29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1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쐈습니다. 두 발 중 한 발은 정상 비행에 실패해 평양 인근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1일 오전 5시 5분과 15분께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두 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5시 5분께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5시 15분께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으며 재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두 발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계열의 KN-23, 즉 화성 11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두 발의 미사일을 쏘면서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두 발 중 사거리가 짧은 한 발은 화성 11형 발사가 실패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첫 번째로 발사된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동해상인 함경북도 청진시 앞바다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사돼 120km를 날아간 탄도미사일은 평양 인근 내륙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해남도 장현에서 동북방향으로 120km 지점은 평양 동쪽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의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2차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3월에도 장현 일대에서 화성 11형 두 발을 발사했고 두 발 모두 약 610km를 비행해 청진 앞바다에 탄착했습니다. 군 당국은 다만 북한이 사거리 300km 이하인 새로운 종류의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사일이 내륙에 떨어졌기 때문에 발사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발사했는데 120밖에 안 날아갔다라면은 해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육지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짧은 거리를 쏘는 실험했다면 굳이 거기서 쏠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미한일 3국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에 대한 반발 차원이기도 하다는 관측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지난달 30일 공보문을 통해 이 훈련과 관련해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한일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이 1차적으로 있지 않나. 대개 훈련이 진행된 도중에 도발할 수도 있지만 훈련 시작하기 전에 말을 막 뱉어놓고 훈련 끝나고 나서 자기들 필요한 상황 조치를 가능한 범위에서 이제 하는 건데 군사적인 수요, 기술 개발이 됐든 훈련이 됐든 그런 수요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자기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선택한 대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죠.
북한은 화성 11형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발사가 러시아 수출용 미사일의 성능시험 목적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인 화성 11형의 공격 성공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개량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돼서 그 실전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을 우리가 최악의 안보 상황이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개량된 것이 발사된다고 한다면은요 이거 자체가 북러 간에 이미 상당한 군사 협력이 진행이 됐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닷새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오전 5시 3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다음날 관영매체를 통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하게 비행하다가 공중 폭발했기 때문에 북한 주장은 과장과 기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6일 밤 이후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 5월 28일부터 모두 7차례 한국으로 오물풍선을 날렸고 특히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연속해서 주로 종이 조각들을 담은 풍선을 보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던 지난달 9일 접경지역에서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를 일시 가동했다가 이후 중단했지만 지난달 27일 북한의 풍선 살포가 지속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도 대한민국 군이 확성기를 재가동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의 대응을 염두에 두면서 도발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장마철에 접어든 때문일 수 있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내 비판 여론을 한층 고조시키려는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일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경과 오전 5시 15분경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두 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전 5시 5분경에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오전 5시 15분경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재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탄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6일 이후 닷새 만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 타이완이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28일 6월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이번 발사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또 다른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추가 긴장 고조를 자제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유는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스타노 EU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독일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틀 전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시험은 모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영내 안보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도 중단하라면서 북러 협력 심화 움직임에도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우리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불법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무기 공급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사용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유럽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경제, 과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이 국제적 차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권위주의에 맞선 우방국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영내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여러 도발 행위를 면밀히 주시하며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권위주의의 확장을 억제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 번영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사일 총국이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개별기동 전투부는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를 의미합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만과 과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미사일이 다탄두 분리에 성공한 게 아니라 발사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밝힌 170에서 200km 반경은 대기권 밖까지 상승했다가 개별 탄두를 분리하는 제대로 된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 기술을 실험하기에 너무 짧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극복했는지는 평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대기권 내에서 다탄두의 비행을 모사하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에 제한적 성공으로 볼수 있지만은 결국은 대기권 내에 추가적 시험 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VOA 통화에서 북한의 기존 ICBM 시험 발사 방식인 고각 발사로는 정상각도 발사 때의 다탄두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북러 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주요 국가들이 영향력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28일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Earlier this month, Vladimir Putin visited Pyongyang for a state visit, where he and Kim Jong-un signed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과 상호 방위 의무가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군사 협력을 배경으로 한 이번 파트너십의 함의는 여기 있는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 발표자로 참석한 영국의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의 존 아레프 사무총장이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 증거들을 제시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을 은폐하려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미사일 및 군수품이 담긴 컨테이너 11,000여 개를 불법적으로 이전받았다며 이는 러시아 스스로 찬성했던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이 같은 유형의 협력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이라며 북러 간 일어나는 일은 유엔 안보리뿐 아니라 다른 회원국에도 큰 우려사안인 만큼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은 그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type of cooperation between particularly DPRK and Russia is a grow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ose countries with influence need to use that influence.
우드 대사는 또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을 향해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난 6월 26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금지하는 오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 한국을 대표해 발언한 황준국 대사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Given the aforementioned evidence, I wonder how much more proof is needed to verify that the munitions are from the DPRK. With lies and disparagement,
황 대사는 앞서 언급한 증거로 볼 때 해당 군수품이 북한산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짓과 폄훼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심지어 회피할 수는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의 유감스러운 해산에도 불구하고 안보리는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를 계속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오늘 공개 회의는 이 같은 소중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오늘 회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석유와 석탄의 불법적인 선박 간 이전과 사치품,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북한 노동자, 추가적인 무기 거래까지 여러 목록이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목록별로 1년의 브리핑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야마자키 키즈유키 주 유엔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일본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러 간 무기 이전은 유엔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718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했다면 보고서에는 러시아의 제재 위반에 대한 추가 조사 내용이 분명히 포함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는 북러 무기 거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오늘 회의를 소집한 국가들의 목적과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라는 장을 이용해 반러시아, 반북 논리를 부추기고 근거 없는 비난을 퍼뜨려 확전을 조장하는 파괴적인 자신들의 행동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purpose of the group of countries, their objective, those who convened today's meeting is exceedingly clear. clear.
정상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북러 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상관 채 역사와 과거 관행을 볼 때 한반도 문제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모든 당사자의 우려를 고려할 때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기자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초청된 북한의 김성 유엔 주재 대사는 북러 무기 거래를 주제로 안보리 공개 회의가 개최된 데 대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이중잣대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Faced argument is a typical example of a double standard, which should never be tolerated. The arms supply to Japan and ROK is a crime of exporting.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 협력을 거론하며 이를 범죄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 주권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일 등 48개국과 유럽연합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한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을 대표로 낭독한 우드 차석 대사는 지난주 러시아와 북러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고 군사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우리는 이 같은 협력의 진전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영내 및 전 세계에 미칠 안보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로 러시아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말했습니다. 또 북러 군사 협력 심화로 영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각국이 안보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센터가 뉴욕에서 우드 차석 대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주제로 회의가 열렸습니다. 영국 분쟁군비연구소의 조날 F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 북한이 제조한 재래식 무기들이 발견됐으며 특히 지난 1월에 하르키우를 폭격한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부품이 들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Well, I think what we heard from Mr. Leff today was
레프 사무총장으로부터 들은 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북러 간의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 군사 기술 이전에 대해 미국과 파트너,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매우 우려하면서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북러 간의 협력은 국제사회가 큰 우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과 기타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레프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소개한 사례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려스러운 것이었고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의 그렇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브리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는 솔직히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제한 없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과 러시아로부터의 새로운 위협을 감안해 안보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이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Well, look, we have for years been looking to do what we could to increase our deterrence.
우린 수년 동안 억지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동맹국들과 함께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며 이러한 새로운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던 결의안을 어기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처한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린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협력 관계가 확대되는 걸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물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보를 개선하는 억지력 강화 조치 없이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유형의 협력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드 차석 대사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는데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 데 진전이 있습니까?
What we're looking at various options to do that because we think the reporting aspect that the panel of experts provide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제공하던 보고 기능은 사라졌지만 필요한 보고는 계속 위원회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 RF 사무총장으로부터 들은 것과 같은 보고서가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기술, 무기 이전과 관련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의 보고서와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보고서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기 위해 불량 국가와 협력하는 건 새로운 영역입니다. 질문에 답하자면 우린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우드 차석 대사님, 북한은 최근 다탄두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가 실패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Well, if sanctions are failing, it's because they're not being enforced and basically certain countries are abetting sanctions.
제재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재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들이 제재 회피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 MIRV를 시험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로선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MIRV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방, 동맹국들의 큰 우려사항이며 나머지 국제사회도 우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러한 모든 활동, 그리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한 상임이사국이 자신이 찬성표를 던진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로부터 북러 군사 협력 확대에 따른 여파와 미국의 우려 사안,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을 노출했던 라진항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간 뒤 입항한 첫 대형 선박이어서 양국 간 추가 합의의 결과물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라진항에서 길이 115m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9일자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알려진 부두에 대형 선박이 선체를 밀착시킨 장면이 담겼습니다. 선박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145m가량 줄지어 있어 선적 작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이곳엔 한 달에 약 한두 척의 선박이 입항하는 등 전체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라진항에서 가장 최근 대형 선박의 컨테이너 선적이 눈에 띈 건 거의 2주 전인 지난 18일입니다. 위성사진만으론 컨테이너 내용물이나 북러 간 무기 거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지목한 무기 거래 현장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출현한 건 의심을 살 만한 움직임입니다. 아울러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 강화를 합의한 이후 최초로 이뤄진 대형 선박의 입항이란 점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러시아 기술의 이전으로 이어져 북한 핵무기를 급속도로 고도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지난 19일 VOA에 최근 북러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더 많은 상호 지원을 가능케 하고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의 ICBM과 핵 역량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agreement is going to end up with more mutual suppor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또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과 관련해 염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약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날 발견된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진항을 통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이 거세지고 있지만 두 나라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 유엔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러 조약 체결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보좌관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피비린내 나는 실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과의 동맹을 불신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1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국무부 부장관으로 활동했던 아미티지 전 부장관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To be a continuation of what Russia, North Korea have been doing.
북한과 러시아가 그동안 해온 일들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첨단 기술의 이전이 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이긴 하지만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 러시아법에 준하여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1950년 한국 전쟁 때와 같이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도 국내법에 따라 스스로 침략당했다고 주장해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there's possibility of an immediate escalation.
당장 확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한다면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다수의 미군과 미국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대통령도 미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협의해서 즉각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고 또 완전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상회담 후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극초음속이나 최신 탄도미사일 혹은 핵무기 관련 기술 등 첨단 무기 기술을 전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Well, as I say, it's going to be hard to know what really makes a big difference.
북한의 미사일 무기고에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한지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특히 처음에는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의 도움을 받은 후 그들 스스로 꽤 잘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중점을 두고 보는 것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할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관심을 끌만한 사태의 발전이 될 것입니다. 또 북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어떤 분쟁에도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피비린내 나는 실험이 될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실험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러시아 군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전투를 하지 않아서 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은 1953년 이후로 전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인들에게 이용당하면 정말 많은 희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편에서 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Notwithstanding the difference in population between Ukraine and Russia.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군인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 사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러시아는 군인이 필요한데 북한이 공급자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To include Chinese eyes, let's recall that Putin had his summit.
중국을 포함한 모두의 시선이 이 정상회담에 쏠려 있었습니다. 푸틴이 중국에서 느끼고 있을 감정을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러시아가 중국에 종속된 국가로 보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푸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죠. 또 중국은 북한과 항상 어려운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확신합니다. 중국은 이번 조약을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계산해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보듯이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et's be clear. North Korea and China, they've never liked each other.
북한과 중국은 단 한 번도 서로를 좋아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서로에게 편리한 것이었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푸틴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를 한 사실을 시진핑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양국 관계에서 명백히 열등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편안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얼마나 오래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조약이 중국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 하나여 협력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No, I do not. I'm just making the point. That's a calculation.
아닙니다. 정상회담으로 인해 시주석의 셈법이 좀 복잡해졌을 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에 가까운 어떤 것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많은 문제를 놓고 대치해 있습니다. 타이완, 일본 센가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펜타닐 의약품 생산, 그리고 중국 제조업 과잉 생산 문제가 있죠. 러시아와 북한 관계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지금 취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할까요? 아니면 북한과 러시아와 거리두기에 들어갈까요?
I think right now. They will maintain the status quo. They'll just...
저는 지금 당장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부시 행정부 초기 언급된 악의 축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아시아에 있는 것은 불안정의 축입니다.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시해야 할 상황이죠. 그러는 사이 일본과 한국, 미국 등 우리는 다시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정부와의 미국 안보 협력은 분명히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의 끈질긴 도발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당 대표 주자들이 핵무장론을 꺼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그것이 미한 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Republic of Korea has her own nuclear weapons. Why does it...
한국 정부는 미국과 논의하면서 우리의 확장 억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개발한다면 첫째,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둘째, 만약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왜 미국은 계속 핵우산을 제공해야 할까요?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에 우리는 당신과의 동맹관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저는 지금 한국 정부가 핵무기와 우리의 확장 억제에 대해 더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약 논의가 실제로 전개된다면 그 파장은 한국과 북한 관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해집니다.
한국 일각에서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회의론이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도시들을 직접 위협할 수 있기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직접 핵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도시가 피해를 입는 것을 감수하면서 한국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When I get that question, it says, will the United States really put Los Angeles?
그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미국이 로스앤젤레스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한국을 보호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고 한국이 공격을 당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우리의 군인과 시민 등 10만 명이 훨씬 넘는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공격을 당하면 우리 시민들도 피해를 입게 되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은 무계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북한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응은 거대하고 압도적이며 의도적이고 즉각적일 것입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미한 동맹이 거래 관계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What if Trump?
Yes.
The same ques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Yeah.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안심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에서는 모시토라라는 말이 나오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죠. 저도 걱정하는 바입니다. 과거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의 관계가 좋지 않았죠. 저는 트럼프가 이긴다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적 성격을 한국도 이제 이해한다고 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변호사적인 방법으로 접근했고 변호사가 하는 듯한 브리핑 방식은 트럼프에게 통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미한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속에서도 잘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한국이 충분히 부담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부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don't like the word, and I never use the word burden sharing, because in effect,
저는 방위비 분담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이라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분담을 하면 힘을 나눠 가지게 되고 의사결정도 분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과거 독일의 헤센 용병이 아닙니다. 우리 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로서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윤 대통령이 전임자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논의해 갈 수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아미티지 전 부장관으로부터 북로 조약 체결과 그에 따른 파장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논의 재점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러 협력에 대응한 한국의 독자 제재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미국도 필요시 제재 부과 등 모든 상황에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8일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해 계속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러 간 조약 체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러시아와 북한 기관 선박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지난 5월 31일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및 다른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과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불법 이전한 행위자와 단체에 그 대가를 부과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미국은 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계속 검토해 추가 상황에 대응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7일 북러 간 무기 운송과 대북 정제 유반입, 북핵 미사일 개발 등 불법 행위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기관 및 선박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및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및 개인 8명을 7월 1일 독재자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미사일 총국과 미사일 위성 개발자가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자사 소유 선박으로 북러 간 군수 물자를 운송한 러시아 선사인 트랜스 모플롯, 엠리징, 패트리어트, 넵튠, 벨라, 보가티며 불법 유류 해상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4척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도에서 23도,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22도에서 26도 예상됩니다. 안주와 남포,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주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남포 22도에서 24도, 신의주 21도에서 27도 예상됩니다. 수풍과 강계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풍 기온은 20도에서 27도, 강계는 20도에서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23도에서 24도, 용현 21도에서 26도, 개성 22도에서 25도, 사리원 22도에서 25도, 신계 20도에서 24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19도에서 26도, 장진 13도에서 19도, 해산 16도에서 26도, 강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최저기온 20도, 최고기온 24도, 평강 18도에서 24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오후에 대부분 흐리고 일부 지역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과 선봉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 기온 16도에서 26도, 선봉은 16도에서 25도, 삼지연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9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오후에는 1에서 2m를 이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 오후 역시 1에서 2m를 이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2.5m를 이겠습니다. 먼바다는 3m까지 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을 위해서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이 넘는 비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건강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CBS와 유고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인지 건강을 가진 것으로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72%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권자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 기간은 지난달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의 첫 텔레비전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얼버무리는 등 인지력 논란을 일으킨 직후입니다. 앞서 지난달 9일 공개된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인지 건강이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보는 응답이 65%였는데 토론 이후에 7%포인트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관해 CBS 방송은 미국 유권자들은 1차 TV 토론 이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지만 이제 그러한 의심이 더욱 커졌다고 해설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절반가량이 후보 교체를 요구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등록 유권자의 46%가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조사에서 나타난 36%에서 10%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공화당 유권자 등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 중에는 72%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차 TV 토론에서 누가 진실을 말했냐는 물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목하는 응답이 40%를 기록해서 32%에 머문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섰습니다. 지난주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 모임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30일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모임 참석자들이 TV 토론 결과에 실망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4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캠프 데이비드 일정은 자녀, 손주들과 외 사진 촬영 등을 위해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토론에서 패배한 것으로 평가받은 이후 지지층을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거취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부인 질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포기 여부를 결단하는 사실상의 최종 결정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주요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에 관해 워싱턴포스트는 질 여사가 남편의 토론 참패 이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듯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은 질 여사가 토론 참패 당시에 바이든의 건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를 어린애처럼 달래가면서 선거 완주를 억지로 격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씨도 포기 압박에 굴하지 말 것을 아버지에게 촉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헌터 씨는 미국인들이 토론에서 목격한 노쇠한 대통령보다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일부 가족 구성원들은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의 준비 미흡을 토론 참패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이들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일본이 1일 새로운 주력 대형 로켓을 통해 첨단 관측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이날 규슈 남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지구 관측 위성인 다이치 4호를 H3 3호기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밝히고 발사 16분 후에 예정대로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이치 4호는 첨단 관측 위성으로 주로 화산이나 지진 활동을 비롯한 재난 대응과 지도 제작, 데이터 수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이치 4호는 또한 일본 방위성이 개발한 적외선 센서를 통해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 활동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30일 실시된 프랑스 총선의 1차 투표에서 극우정당인 국민연합 RN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RN은 33.1% 득표율로 1위,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 NFP는 28%로 2위,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여당연합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